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7-18 연방예산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는 특집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 발표의 주요 내용들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이 연방예산안, 호주의 살림살이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향후 몇 년간 호주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호주인들의 시선이 온통 이 2017-18 연방예산 발표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연방예산이 발표되고 나면 호주의 대부분 언론들 이 같은 예산안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게 되는 위너는 누구인지 또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루저는 누구인지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도 동일하게 누가 수혜자인지 그리고 또 누가 피해자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발표에 따라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7-18 연방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은퇴하고 큰 집을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노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참전군인과 예비역 장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2017-18 연방 예산의 최대 수혜자, 먼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 지난 몇 달 동안 호주의 주요 뉴스를 매일매일 장식했던 큰 논쟁거리였는데요. 집값이 뭐 워낙 많이 오르고 또 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호주인들이 내 집을 갖는다는 것,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이 때문인지 정부 역시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주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퇴직연금인 이 슈퍼애뉴에이션을 주택 구입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급여에서 세금을 떼기 전에 소득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이 셀러리 세크리파이스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 구입을 돕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여야의 논쟁이 심했던 주택 대책, 어떤 모양새를 띠고 발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제 연방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급여액에서 세금을 떼기 전에 수입,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퇴직연금, 이 슈퍼애뉴에이션에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3만 달러까지는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집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이제 세금을 떼기 전에 월급의 일부,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별도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셀러리 세크리파이스와 또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택 보증금을 모은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 앞으로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1년에 총 15,000달러까지,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는 3만 달러까지 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액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수혜자, 다운사이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또 다른 수혜자로 평가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된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던 이제 큰 집을 팔고 작은 사이즈의 주택으로 이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면, 즉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에는 큰 집을 판 금액에서 30만 달러까지 이를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또 절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준비하는 노년 인구에게는 역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수혜자, 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연방 예산과 교육 부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 그룹 중에 하나, 바로 참전군인과 또 예비역 장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부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이 이 정신적 질환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 참전용사와 또 예비역 장병들에게는 이번 예산안 발표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1,100만 달러를 사용하고요. 또한 카운슬링, 즉 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200만 달러를 사용하고요. 참전용사의 필요를 돕는 베테랑 센트릭 이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1억 6,7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7-18 예산안의 또 다른 수혜자 그룹,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제 의약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또 메디케어 환급액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 12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고 또 영상 진단과 이 병리학 분야의 벌크빌링 혜택도 가능해집니다. 연방 예산과 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연방 예산의 수혜자 그룹, 바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펜셔너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복지수당 수혜자들의 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2억 6,890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일회성으로 제공하게 되는 이번 지원금은 부부 펜셔너에게는 125달러, 그리고 독신 펜셔너에게는 75달러가 각각 지불되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호주의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노인 인구를 위한 주택 지원 서비스 부문에도 5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2017-18 연방 예산안의 최대 피해자 그룹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2017-18 연방 예산안의 최대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일반인, 해외 투자자, 은행, 대학생, 자영업체들로 평가됩니다.
네, 이번 예산안 발표의 첫 번째 피해자, 세금을 내는 모든 호주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세, 메디케어 레비가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는 이 의료보험세 지금보다 0.5%가 인상될 계획입니다.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1,655달러 미만이거나 가족의 합산 연간 소득이 36,541달러 미만인 경우, 그리고 펜셔너의 소득이 연간 34,244달러 미만인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보험세 인상을 통해서 82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는 전국 장애인 지원 보장 정책 NDIS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혜택을 기대했던 새로운 이민자들 역시도 이번 예산안 발표에 피해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호주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야 이 펜션 연금과 장애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호주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지 15년이 지나야지만 펜션 연금 그리고 장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 발표 또 다른 피해자 그룹은 자영업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스몰 비즈니스 시크릿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그룹, 외국인 투자자와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 앞으로는 새로운 주택개발에 참여할 경우에 50%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집이 빈집일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구입한 주택이 1년 중에 6개월 이상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다면 혹은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해에 최소 5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들 역시도 이번 2017-18 예산안의 루저 그룹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의 5대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4년 동안 62억 달러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예산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은 또 이 소비자에 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벌금도 도입이 되는데요. 대형은행의 경우는 2억 달러, 그리고 소형은행일 경우에는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다음 피해자 그룹은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구직자들이 이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살에서 49살까지의 구직자들, 현재까지는 이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2주당 10시간 동안은 이 구직활동을 위해 뭔가 시간을 사용했다 이런 증명을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2주당 50시간을 이 구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 역시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그룹 대학생을 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예산과 교육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Your Language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